워싱턴과 미국, 그리고 세계의 흐름을 짚어보는 라디오 워싱턴의 시사 토크쇼, 워싱턴 전망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좋은 날씨에 지난 주말 즐거움을 만끽하며 잘 보내셨습니까? 벌써 4월도 오늘이 반환점을 도는 날입니다. 시간은 쉬움없이 흘러가면서 시간만큼이나 빠르게 지구촌 곳곳에서는 새로운 걱정거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워싱턴 전망대 4월 15일 월요일 시작합니다. 이란이 이스라엘 영토에 미사일 공격을 가하면서 중동에 다시금 대규모 전화가 번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형사기소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법정에 출두해야 할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정부 여당이 총선 참패 뒷수습에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워싱턴 전망대 중동의 전원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영일 해설위원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날씨가 좋았는데 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예, 드디어 뭐 우리가 예상을 하면서도 설마 했었는데 이란이 마침내 이스라엘 본토 공격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차피 뭐 예고됐었고 또 예상됐었대랬죠. 네. 이란이 뭔가 임부 사실 당했으니까 이제 이 저 영사관 같은 경우는 이 다른 나라에 있다도 사실 그 나라 영토거든요. 네. 영사관 공격을 받았다는 거는 이제 본토 공격을 받은 거나 다름없다라고 간주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건 뭐 피할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제 결국은 그래서 뭐 순항 미사일, 탄도 미사일 또 뭐 저 드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300몇 차례 이상의 이제 공격이 있었대는데.
네.
근데 하여튼 뭐게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는 이제 99%를 다 방어를 했다.
네.
이제 이렇게 그 저 발표들을 하고 있어요.
네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근접하기 전부터 국경 넘어에서부터도
네.
이제 하나씩 커트를 했고. 맨 나중에 뭐 아이언덤인가에서 이제 그거는 단거리 미사일들,
네.
사정거리 몇십 킬로미터 정도쯤 되는 것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넘어오는 것들을 99% 막았다는데 뭐 하여튼 액면 그대로 99%로 안 된다 그러면 그것도 대단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란이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본토 공격은 이것도 뭐 자주 있었던 일이 아니고 근데 몇십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요거로 인해서 그 어떤 식으로 사태가 전개가 될지가 사실 다들 이제 긴장 속에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동안에는 대리전, 이란이 뭐 하마스를 비롯해서 헤즈볼라든 뭐 이렇게 해갖고
네.
일종의 이제 뒤에서 뒷배를 봐주면서 이제 앞 그 전위 세력들이 주로 이스라엘과 이제 분쟁이 붙었었는데
네.
이제는 배우가 아니라 이제 당사자들끼리 맞상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일단 벌어졌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긴장 내지 그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예.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 뭐 지금 한 반세기 정도 전에 처음 시작이 됐고 지금까지는 그래도 공백 기간이 있었다고 하는데 과연 이스라엘이 이란의 그 공격에 대해서 반격을 할까 이것이 이제 최대 관점인데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네. 미국에서 뭐 바이든 대통령도 또 말리는 부분이 지금 적극적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말리고 있죠.
예, 그 네. 이유는 뭡니까?
일단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배후 세력이었다가 전면전으로 나서게 되고 나면은
네.
훨씬 더 이제 번지들도 크고 그다음에 에스컬레이트될 확률도 커지니까 그 여파가 네. 이제 커질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스라엘 쪽에서 어쨌든 영사관의 공격을 한다는 건 상대방 영토에 대한 공격과 다름없고 또 그런 측면에서는 도발했다는 데는 먼저 한 거니까 네네. 일단 적절한 선에서 치고 받아라라는 정도까지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네네.
여러 가지 정황을 보게 되고 나면은 물론 이제 보도 중에서 부인하는 것도 이란 측에서 부인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조율된 공격이었던 것만큼은 틀림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란이 이제 그런 식으로 공격을 받고 나서도
네.
즉각 그냥 뭐 막무가내로 쏴댄 게 아니라 상당한 시간을 두고 예고를 했고
네.
그다음에 또 보도에 이야기되거나 미국 쪽에 계속 메시지를 전해갖고 우리 과하게는 안 하고 적절하게 세이빙 페이스 할 정도로
네.
우리가 그냥 있을 수는 없지 않냐. 아, 그러니까 우리도 면이 서야 되니까 애들도 보고 있고
그러니까 네.
알아서 우리가 조율할 테니까 이 너무 그 점에 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핸디 조절을 할 테니까 니네도 알고 과도하게 대응하지 말라.
네.
이제 이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했다라고 해요.
네, 네.
물론 이라는 이제 뭐 당연히 또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긴 하겠지만 이른바 물밑에서 하는 것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네.
왜냐하면 미국이나 이란이나 지금 전면전으로 번지는 거는 하나 이득이 없다고 보니까. 그다음에 실제로 공격해온 것들을 보게 되고 나면은 이제 이란제 탄도미사일도 보내고 저기 이제 크루즈 미사일도 보내고
네네.
뭐 그렇게 했는데 그중에서 이제 또 다수를 차지했던 것이 드론 공격 같은 건데
네.
드론이 뭐 이런 게 떠오르려면 4, 5시간 떠와야 되나 봐요. 여러 가지 이제 식구 노는데. 근데 이제 이게 일종의 야, 우리 보내니까 알아서 떨어뜨려. 아, 그러니까 손도 못 대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네.
상당히 다수의 공격 그 이 저 향 이제 비행체들이
네네.
얼마든지 방어가 가능한. 그러니까 우리는 쐈어. 딱 해서 대내적으로 혼냈어 그냥
네.
몇백 발 딱 쏴갖고 그다음에 알아서 니들이 잘 막아봐.
네.
라는 식으로 하니까 뭐 속된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까지는 안 갈지 몰라도
네네.
상당히 조율이 됐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그다음에 또 이란 측이 발표한 거는 이제 터키라든가 이제 튀르키예인가
네.
이런 데 쪽을 통해서 우리 이 정도면 됐어. 그 대신 이스라엘이 더 껍적대지만 않으면
네.
이제 우린 이 정도로 해서 우리 면을 세운 거 정도로 할 테니까
네.
알아서 해. 라고 이런 또 메시지가 전달되었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미국에서는 뭐 지금 뭐 이스라엘 쪽에서는 또 뭐 반격을 하겠다. 뭐 전시내각인가 그쪽에서 한대는데
네.
이제 딜이 압박을 가해갖고 그 정도로 멈춰라.
네.
이제 더 이상 번지지 않게라고 이제 압박을 가하는 거죠.
네.
지금 뭐 바이든 입장으로 봐서는 여기서 계속 번지면서 더더군다나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면전으로 붙어갖고 뭐 이렇게 되고 나면 그야말로 지금 이제 이 중동전 때문에 안에 표도 깎이고
네.
대내적으로도 젊은층한테서 엔티 내지 거부 바이든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거 빨리 수습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스라엘 쪽에 딜이 전화하고 이러면서 여기까지 더 이상 가 이제 또 멀리 가지 마라고 이제 계속 압박을 가하는데
네.
이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죠. 지금 뭐 나오는 얘기를 보기도 하면 일단 뭐 반격은 다시 헌된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시기라든가 뭐 이런 건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니까 어쩌면 또 여기도 적절하게 서로 미온을 세워가면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본토 공격을 당한 건데
네.
그냥 갈 순 또 없다. 우리도 알아서 우리 나름대로 체면을 세울 수 있는 정도쯤은 뭔가를 보여준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네.
또 그러면 이제 이란과 사이에서 알아서 조절해 그렇지 않게 되거나 일이 크게 난다. 딱 뭐 이제 서로 지금 이런 으르렁거리면서도
네.
이제 세중간에 미국이라든가 서방국들 끼어갖고 조율하고 조절하는 이런 단계 아닌가 싶어요.
네. 뭐 서로 국가 간의 체면 때문에 조율된 공격과 뭐 공수 이런 것이 이 일반 이 시민들이 목숨이 담보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 일반 시민들이야 뭐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 우리가 피부를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 원유로 인한 이 가스 상승인데 사실 지금 요즘에 저희 이 지역에서도 가스가 굉장히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어요. 만약에 이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면전으로 만약에 번진다 이러면은 어떤 영향이 미칠 것 같습니까?
일단 제일 우려되는 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유가죠.
네.
왜냐하면 중동에서 이제 많은 원유들이 생산이 되고 있고 또 거기서 생산된 원유들이 전 세계 특히 이제 큰 소비국인 유럽이라든가
네.
전 세계로 아시아 쪽으로도 미국 쪽으로도 올 수 있고 이렇게 가는데 이제 그런 이제 공급로가 지장을 받았을 때
네.
그다음에 또 뒤숭숭하게 되고 나면 당연히 유가가 이제 뛰고 금값 뛰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지금 뭐 100달러, 뭐 90달러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란 같은 데랑 이스라엘이 완전히 치고받고 하게 되고 나면은, 이제 제일 우려되는 거는 그 이른바 호르무즈 해협 같은 네. 경우, 이란이 이제 통제권을 쥐고 있는. 네. 글로 뭐 세계 에너지 한 20%는 글로 지나다닌다니까. 중동에서 나오는 에너지. 네네. 거길 딱 봉쇄해버리고 나면은, 유가가 뭐 천정부지로 솟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그걸 봉쇄되고 나면 그 중에서 10% 이상은 또 이란산 원유이기 때문에 이란 자체도 데미지를 입기 때문에 함부로 봉쇄는 할 수는 없지만 어차피 이런 상황 되고 나면 항상 위협하는 게 니들 이렇게 되고 나면 호르무즈 문 막아버려. 네. 이렇게 되고 나면은 이제 원유 공급이 중대한 차질이 오고 그렇게 이제 그에 수반돼 갖고 유가가 확 뛰게 되고 나면 세계 경제 휘청거릴 수가 있겠죠. 네. 그다음에 당연히 금리 올라갈 수 있고 금값 뛰고 여러 가지 이제 원자재라든가 이런 거 뛰게 되고 나면 그것이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전부들 많이 타격을 입은 경제들이 어떻게 되살아나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예, 제일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죠.
네.
지금 이란 같은 경우가 오페크 내에서도 그 꽤 이제 저 비중이 큰 나라인데
네.
한 세 번째쯤 된다고 봐야 되는데 네. 어쨌든 중동에서 나오는 석유가 전 세계 최소한 또 3분의 1 이상은 될 정도니까 이제 이렇게 되고 나면은 제일 우선되는 것이 이제 유가 그다음에 네. 이제 유가 상승이 되고 나면 미국 같은 경우 금리를 내려야 지금 내릴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네. 인플레 때문에 역시 속도 조절하고 있는데 다시 못 내릴 거 아닙니까? 금리가 상승하게 되고 된다고 그러면 또 이에 따른 수반되는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압박이 크겠죠.
네.
금리 상승되고 나면 뭐 돈들이 다시 또 미국으로 더 들어오게 될 거고 세계 경제는 또 휘청거리고 미국 자체도 금리 상승이 되고 나면 오랜데 따른 경기 위축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바로 이제 이런 점들 때문에 굉장히 이제 우려를 하고
네.
더 이상 사태가 번지지 않게 하자라는 건데 이스라엘도 뭐 사실은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이스라엘도 잘 살고 뭐 첨단 무기에 핵까지 갖고 있긴 하지만 요즘 나온 거 보니까 바로 한 300몇 발 이제 이란 쪽에서 쏜 거
네.
뭐 99% 막았다. 그것까지는 성공했을지 모르긴 하지만 돈이 엄청 들었나 봐요. 요걸 막는 이제 엔티미사일 쏴대느라고. 뭐 어떤 거는 100만 불짜리는 보통이고 300만 불짜리 한 발에 그런 것들이 그 이제 탄도나 이런 것들 막는
예, 예.
엔티미사일 같은 경우 값이 그렇게 된다니까. 뭐 하늘에서 불꽃놀이 하는 거 우리가 뭐 독립기념일 같은 데 봅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소위 말해서 미사일 불꽃놀이 하는데 한 발에 300만 불짜리가 펑펑 쏴주고 나니까.
예.
그래서 요거 막느라고 대략 한 15억 달러 이상이 들었대요.
네.
그러니까 요거 막느라고.
네, 예.
그러니까 이 실제로 이스라엘의 그 국가 예산, 방위비 예산.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중에서 이 거의 한 10분의 1가량 가까운 돈을 이거 막느라고 썼대니까.
예, 예.
뭐 이스라엘이야 땅 파면 돈 나오는 나라는 아닐 테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자체도 데미지가 큰 거죠. 전면전으로 네. 간다면 지금 하마스 쥐잡듯이 하는 거와는 뭐 종류가 다르죠. 이라는 등치가 비교가 안 된 나라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도 망가질 거고 또 세계 경제도 휘청이고 이제 무엇보다도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든지 수습을 하고 우크라이나 잘 추스려가면서 끌고 가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여기저기 번지듯이 이제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 되고 나면 전 세계가 참 그냥 불안불안해질 수 있겠죠. 뭐 네. 지금 단계를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뭐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데는 마땅치 않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미국이 딱 중심을 잡고 국제 질서를 유지해 가야 되는데
네.
그것이 컨트롤십을 잃게 되고 나면은 전체적으로 세계 혼란스러워지고 그에 수반되는 경제 또 거기서 수반되는 2차 3차 분쟁 확대 이런 것들이 오게 된다면 사실 참 바람직하지 않죠.
네.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그거는 피해야 될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압박을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스라엘과 관계도 뭐 썩 좋은 관계는 아니지만은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과의 관계는 또 서로가
또 안 좋죠.
예, 뭐 맹주를 갖다 예. 다투고 있는데 저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이 또 세계 영향에 미치는 것도 좀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 미국 소식을 좀 보면 말이죠.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뭐 거의 매일 재판 나오게 생겼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그렇죠.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그 주변에서는 나오는 이야기는 없습니까?
지금 이제 그 이번 주부터 시작이 돼요. 네. 날짜들이 안 변경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재판부에서 허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위 이제 입막음 사건.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그 썸씽 못된 짓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해상되는 여성이 아 언론을 통해서 폭로를 하려고 하니까 야 입 막아. 네. 아 그러면서 이제 코엔 자기 변호사를 통해서 돈 좀 줘서 입 막아라. 네. 그래놓고 네가 대신 내고 그다음에 네 돈은 알아서 우리가 회사에서 네가 아 저 변호사니까 자문료 준 식으로 할게. 네. 이제 요게 걸린 거거든요. 네. 아 근데 뭐 지금 네 건에 여러 가지 저 기소된 카운트 수가 이제 80몇 건, 몇 건 줄어갔고 네. 그렇게 됐습니다만 지금 형사 이거는 사실은 전직 대통령 현직은 뭐더 그렇긴 하지만 전직 대통령으로서도 민사는 걸릴 수 있지만은 형사로 크리미널로 이제 처음으로 공식 재판이 시작되는 거니까 그것도 이제 전례 없는 테이프를 끄는 거죠.
예.
그리고 유죄가 나올 수가 있는 네. 거고. 어쨌든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선거 대선 끝날 때까지 미루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이 재판부가 NO 해갖고 이제 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보게 되고 나니까 뭐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허게 되나 봐요. 그리고 일주일에 최소 4일 이상.
네.
4일 내지 5일씩 허게 되니까 트럼프가 지금 또 여긴 또 가야 되고 재판이 나와야 되고.
네.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죠. 이리저리 다니면서 유세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법정에 가서 그냥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첫 재판 때 배심원 선정부터 시작되고 나니까.
네.
최소한도 한 6주 이상 정도는, 걸린다니까. 이게 뭐 중간에 약간씩 뭐 외부가 있을지 어떨지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네.
트럼프 입장에서 이제 뭐 좀 출석 않고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얘기는 하겠지만은.
네.
기본적으로는 그것이 이제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페로니에서 크리미널로 연결될 수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예, 예.
단순하게 뭐 저 무슨 썸씽이 있어서 그거를 입막음하려고 돈 줬다는 것 자체는 큰 문제는 아니랍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그 돈을 주는 경로가
네.
돈을 단순하게 주머니에서 빼줬으면 되겠지만 그것도 회사 돈으로
네.
한마디로 회사 돈 내지 이 저 선거장 같은 이런 식의 손대서는 안 될 거를 하면서 그거를 조작을 했다는 거죠.
네.
장부에 손을 대고.
근데
이것이 그 목적이 또 이것이 오픈되고 나면은 대선 여러 가지 진행되는 선거 캠페인에 방해가 지장이 올 것 같으니까 그걸 막았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막고 그런 것이
네.
바로 그것이 이제 중범죄에 해당되는 부분. 연방 선거 같은데
네.
네거티브한 작용을 막기 위한 작정으로 이럴 때면 조작 내지 손을 봤다.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 조지아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아니면 의사당 사건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걸린 것과는 조금 종류가 다르긴 하지만은
네.
명백하게 크리미널이고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제일 당사자인 코엔
네.
관여됐던 사람 이런 데서 뭐 다 시인을 하고 나선 거니까
네.
맞아요. 나 트럼프가 허락을 해서 줬고 그다음에 나중에 다른 식으로 해서 슬쩍 그 저기 돈 세탁된 방식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돼요.
네.
물론 트럼프는 지금 본인은 무죄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네.
그래서 그 대신 이제 이 단순하게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로 인해서 이 이제 오게 될 결과에 대해서 만약에 대선 전에
예.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된다고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이제 네 건이 걸려 있는데
예, 예.
이제 국가 기밀 뭐 빼돌렸다 국가 기밀 함부로 다뤘다
네.
그다음에 조지아 주정부 장관 이 압박가에 갖고 10,000표 찾아내라.
네.
그다음에 이제 의사당 난동 사건에 뒤에서 사실상 선동했다. 그다음에 이거
네.
이건 네 건인데 뭐 사람마다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 다를지 모르긴 하지만 여론 조사해 보게 되고 나면 유죄가 나오게 되고 나면 곤란해진다라고 보는 것이
네.
일반인들 중에서 한 60% 공화당원들 중에서도 최소 4분의 1.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으로 봐서는 지금 간당간당하게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고 있는데
네.
이거 하나 네 건 중에서 다른 건 지금 다 이리저리 미뤄진다 하더라도
네, 예.
이것 중에 하나라도 해서 터커니 유죄 나오게 되고 나면 당장 감방에 갈 일은 어떻게 뭐 피한다 할지 몰라도 사람들 일 속에
네.
그래 그럼 달리 생각해야 되겠네.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악착같이 막았는데
네.
그게 이제 무의에 그쳤고 이제 이번 주부터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네. 아, 이 지금 그 김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가장 최측근이었던 이제 코엔 변호사가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하고 이제 등을 돌려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사단이 되는데 만약에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말이죠 유죄라든가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은 그 다음 과정이 이제 많은 국민들한테 관심사인데 만약에 그 유죄하고 실형이 받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초래가 될 것 같습니까?
네, 이제 우리가 뭐 아마도 영어신문이라든가 방송 같은 경우를 좀, 뭐 미국인들보다는 덜 보게 되겠죠, 훨씬. 네. 근데 거기서 지금 나오는 항상 저기 바로 그 질문, 그 질문이에요.
네.
야, 유죄되기는 하면 어떻게 되냐?
네.
그 다음에 징역 몇 년이나 살게 되냐?
네.
그거 받게 되면 대통령 할 수 있냐?
네.
다 궁금한 건 사람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네.
근데 자, 지금 요건에 관해서 보게 되고 나면은 아, 이제 미국에서의 그 형량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거나 하면 네. 판사 마음이라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약간 저 이제 여러 가지 그 변동 가능성이 있는데
네.
일단 우리가 보게 되거나 어떤 사람 재판 받고 난 다음에 징역 400년 뭐 이러지 않습니까?
예, 예.
저게 뭐는 짓이야? 무슨 400년이. 근데 그거는 이거 10년, 이거 20년, 저거 30년에서 합해서 400년이 되는 거.
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개별 건수별로 할 수도 있고 병합해서 동시에 복무하는 식으로.
네.
너 이것도 10년, 저것도 10년, 저것도 10년이지만 아무튼 세 건마다 다 같이 해서 동시에 되면 사실상 30년이지만 10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거, 이 건 같은 경우.
네.
건당 최소 4년 정도쯤이 나오는 그런 펠로니들이. 네. 그렇게 되나 봐요. 그러니까 이것이 걸려있는 거 다 부분 부분 하게 된다면 최소 10년 이상 복역을 해야 된답니다.
네.
감방에서.
네.
근데 이제 이것이 병합될 수도 있고 개별 건수로 갈 수도 있고.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이, 야, 그럼 진짜 10년 받았으면 살아야 되냐.
네.
주법에 따르면 살아야 돼요. 근데 특히 이제 조지아 같은 경우는 그것이 아주 엄격화됩니다.
네.
이렇게 저, 이렇게 내보내고 중간에 형 집행정지 이런 거 없대요. 일정 기간 이상, 예를 들어서 3분의 2 아니면 뭐 이런 정도나 돼야 되지, 만약에 네. 10년 받았으면 7년은 살아야 하나, 그 다음부터는 형 집행정지 석방 이런 거 되지. 애당초 말이 안 된다라고
네.
하는데 또 동시에 미국 법에 보게 되고 나면은 이럴 때면 기소됐거나 유죄됐다고 해서 대통령 나오지 말라는 법도 조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죄가 판결되고 그다음에 징역 10년을 때려서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안 된다라는 조항도 또 없답니다.
네.
그러면서 애매모호하게 주법이
네.
이럴 때면 연방의 어떤 그 공직 수행 같은 거를 금지시킬 수 있다라는 뭐 이런 것도 없고, 금지, 시키지 말라는
네.
그런 조항도 없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해석법상의, 해석상의 차이인데, 그러니까, 주에서 실형을 받으려도 연방 정부에 복무하는 걸 또 막을 수 있는 뭐 그런 마땅한 조항이 없나 봐요.
네.
그러니까 이걸 갖고, 그러니까 이제 소위 이렇게 되고 나면 대통령법, 뭐 헌법서부터 시작해서 온갖 애매모호하게 이제 저 설정된 그런 조항들을 두고 법 해석을 두고
네.
이래서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난리가 나겠죠.
그러나
이제 연방범죄 쪽으로
네.
해서 법무부가 연방법무부가 해서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거
네.
그런 거는 명백하게
네.
연방정부의 컨트롤십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니까
네.
자기에 대해서 자기 밑에 데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이거 하지 마. 라고 할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해도 나 사면 할래. 어서 네. 셀프 사면이 된다는데.
네.
주법과 걸려있는 거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만약 또 하나 이제 뭐 부차적인 얘기 같긴 하지만 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이 당선 안 되더라도
네.
만약에 전직 이제 트럼프가 낙선이 돼서 조지아 감방에 가야 된다.
네.
이 경호가 큰 문제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거부하지 않으면 대통령과 배우자 같은 경우는 평생 동안 그 시크릿 서비스가 하게 되어 있는데,
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감방에 들어가 있는 거를 시크릿 에이전트들이 같이 옆에 있을 수도 없는 거고, 네. 이 모든 게 전례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참 트럼프라는 사람이 미국 민주주의 같은 경우는 어찌든 간에 뭐 본인 정치적 주장을 떠나서라도
네.
전례가 없고 미국 민주주의를 뒤흔들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안 좋은 사례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데
네.
하여튼 그것도 긍정적인 점이 있단다 그러면 차후에 트럼프 같은 사람이 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예. 하여튼 이번 건을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애매모호한 이런 규정이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 설레를 만들어가면서 네. 정비할 그런 계기는 되지 않나라고 네. 싶은데 네. 아, 뭐 답은 없어요. 보게 되고 나면 다 궁금해해요.
근데 이제 저희 대한민국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말이죠. 물론 미국에 계신 우리 한인 여러분들도 미국 정치에 관심이 크겠지만 문제는 이 한국의 이재명, 이 조국 재판에 어느 정도 지금 작용을 하지 않을까 트럼프 재판이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재판도 시작이 되고 하면은 지금 미국 대선의 이 판도는 지금 판세는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지금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뭐 가장 또 최근에 나온 거 이렇게 보게 되고 나면은 이제 바이든이랑 거의 격차가 좁혀져서 아주 초접전으로 바뀌고 있다. 네. 그렇게 얘기는 있어요.
네.
그 차이가 이제 1% 포인트 정도니까 뭐 그건 사실은 별 의미가 없죠 차이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부정적인 평가들도 다 똑같고, 항상 이제 네거티브하게 보는 사람들도 많고,
네.
그 대신 이제 바이든 쪽 부분이 그동안에 이렇게 약간 이제 와해 됐던 지지가 점점 이런 이제 원래 선거 가까워지게 되고 나면은 지지층들이 것이 다시 모이게 돼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차이가 좁혀진다라고 이제 그런 수치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이제 뭐 11월이면 아직 또 몇 개월 충분히 더 남았으니까.
예, 예, 예.
근데 이제 역시 이제 유권자들 입장에서 바이든에 가서 네거티브하게 보는 사람들이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나이.
네.
그다음에 근자에 들어서 이제 중동 정책, 이스라엘과 이거 관계 이런 부분에서 좀 특히 젊은층 사이에서 이제 페어하지 않다, 이제 이스라엘 문제가 해서 미국이 제대로 대처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이제 네거티브 여론들이 있으니까 바이든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어떻게 빨리 막으려고 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역시 트럼프 쪽에서는 뭐 경제든 뭐 이런 것든 더 잘할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네. 역시 이제 사법 리스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
네.
지금 조지아 같은 경우도 멈춰 있는 듯 보이긴 합니다만 이제 그것도 어떤 식으로든 잡히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대법원으로 넘어가 있는 면책 특권에 대한 유권에서
네.
뭔가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뭐 그건 핵폭탄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당연히 뭐 트럼프한테 뭐 재직 중에는 재임 중에는 뭔 일을 해도 좋을 만큼 완전 프리 프롬 크리미널 뭐 이런 얘기는 안 나오긴 하겠지만 네. 그 자체가 된다면 넌센스긴 하겠지만 어차피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은 유권자들 사이에서
네.
이분 이제 이 공화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아까 설명드렸던 대한 4분의 1 정도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네.
유권자들 중도층 이런 데 속에 네거티브한 그 반응을 평가를 갖게 된다고 그러면 굉장히 이제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 바이든 같은 경우도 중동전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마무리 안 되고 나면 인플레 지속이 될 거고
네.
그러면 물가 같은 경우가 올라가게 되고 나면 현직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항상 마이너스 요인이 되니까 둘 다 여러 가지 부정적인 지금 요소들은 안고 있는데
네.
이 바로 그런 것들이 많고 바로 그런 점에서 두 사람에 대한 이 비토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진짜 변수가 많고 그 차이는 간발의 차이로 승패가 날 수도 있다.
네.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도 계속 이제 여론조사는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네.
때로는 3% 포인트, 2% 혹은 4% 포인트로 차이가 날 수 있긴 합니다만 설령 4% 포인트라 하더라도 그냥 알기 쉽게 얘기하면 100명 중에 2명이 등돌리면 4명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네.
이쪽 지지했던 2명이 저쪽으로 돌리게 되면 4%예요. 그거는 100명 중에 2, 3명이 마음 바꾼다는 거는 그건 너무나 충분히 항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미 대선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여러 가지 너무 변수가 많고 중동전, 우크라이나전, 그다음에 물가,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쪽으로 봐서는 언제 어떻게 튈지 모르는 이 사법 리스크들. 이래서 이제 오늘 이제 재판 진행되고 나면 입막음 당했던
네.
그 이제 여성 같은 경우가 법정 증언을 한다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되고 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거 참 저거 저 입을 막아야 되는데 네. 라는 상황이니까 이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깜깜이 선거가 앞으로 진행이 될 저 대선 판세가 앞으로 깜깜이로 진행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오늘 법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이간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두고 체크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워싱턴 전망대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워싱턴 그리고 미주경제신문대표인 김용일 해설위원과 라디오 워싱턴 콘텐츠 본부장 이구순이 진행하는 워싱턴 전망대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워싱턴 전망대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한국의 총선 과정에서 또 총선 기간 동안 사실 윤석열 대통령, 현 대통령이 굉장히 아주 조용했었습니다. 말 그대로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총선 참패 후에 뭐 총리, 뭐 대통령실, 뭐 비서실장 뭐 모두 교체한다. 지금 이런 소식이 계속 떠오르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총리라든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이 관두겠다라고 얘기도 했고
네.
또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게 하시니까 뭐 총리나 비서실장 같은데 이른바 이제 수석들
네.
몇몇 수석들이 이제 교체되는 거는 뭐 당연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총리 같은 경우는 임명 동의를 얻어야 되니까 국회 이제 이 그런 과정에서 휙 관두고 그다음에 아무나 휙 안 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지금 야당이 뭐 거대 야당이 됐으니까
네.
야 뭐 장관까지는 모르지만 총리는 동의가 꼭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노후하게 되거나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야당 입맛에도 맞는 사람을 골라야 되니까 이게 또 뭐 쉽진 않겠죠.
네.
근데 그래서 지금 뭐 오늘 아니면 뭐 이제 후닥닥해서 빨리 교체한다라는 얘기도 나왔다가 또 이리저리 이제 이 뭐 거명되는 사람들을 두고 여론에서
네.
비판적인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더 뭐 이리저리 고민해보겠다.
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뭐 이게 대통령제니까 그렇지 내각제라고 했는데 그러면 내각 총사퇴 총리를 포함해서 뭐 그럴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총사퇴가 되니까 총리가 안 된다는 얘기는 이제 내각이 사퇴하는 거나 다름없는 비중을 지닌 거고 비서실장이 바뀐다는 얘기는 뭐 대통령실 쪽에 총사퇴나 다름없는 이제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봐야
네.
되겠죠. 그러니까 총선에 참패를 했으니까 뭐 그거는 피할 수 없는 일. 그 대신 이제 이 결국은 어떤 각오 내지 어떤 모습으로 이른바 인력 교체 내지 이런 걸 하느냐가 이제
네.
관건인데 지금도 이제 나오는 얘기들 보게 되고 나면은 뭐 이 꼭 뭐 야당의 입을 빌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 밥에 그 나물로 또 거론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또 이제 야당 내지 이런 데서 뭐 아니면 이건 여당 내부에서조차도
네.
이건 또 많이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오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속 보여지는 모습은 그저 아는 사람 관계가 있던 사람
네.
그 네트워크 내
네.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이렇게 했다가는 뭐 별로 그 환영도 못 받고
네.
또 이 그 어떤 면모 일신을 했다는 그런 평가도 못 받고 뭐 우리가 이제 과거의 들 중에서 가장 그래도 극적이라고 했었던 것이 이제 김영삼 대통령 때
예, 예.
이해창 총리를 발탁한 거.
예, 예.
이해창 총리라는 사람이 짐작하시겠지만 뭐 대법관 출신에서 깐깐하고 감사원장 지내고
예.
원리원칙주의자고 이러고 다서 그렇게 쉽게, 그러니까 강골이라고 해야 될까.
네.
더군다나 이제 YS 쪽에 대해서는 감사까지도 했던 사람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자기한테 고개를 치켜들고 깐깐하게 겨누고 들어왔던 사람을 총리로 앉혔다.
네.
뭐 그러니까 이제 좀, 그 남들로 이제 메시지를 주는 거죠.
네.
링컨이 남북전쟁 끝나면서 혹은 과거 이제 초기에도 저 초기 대통령들이
네.
정적을 국무장관으로 앉히고 뭐 이러든지 이런 식의
네, 네.
메시지를 주게 됐는데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은 뭐 본인들은 적임자라고 생각할지 모르긴 합니다만
네.
뭐 딱 이때까지 계속 소위 측근 지인 뭐 그런 데서 같이 있던 사람들 아니냐 또야 그러니까 이제 야당 쪽에서도 회전문이냐 여기 뭐 돌려막기식이냐 이런 얘기 나오는 건데 이제 아직 뭐 결정은 안 됐다니까 지켜봐야 되겠죠.
네.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뭐 거론이 후보가 이제 거론이 되는 사람들 이렇게 들어보면 뭐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 그 얘기는 뭐 진짜 말을 좀 거칠게 표현한다면 그놈이 그놈이다 뭐 이렇게 표현이 돼서 별로 좋은 좋은 반응을 얻어보지 못하는 건데 이제 문제는 말이죠. 이 야당이 지금 거대 야당이 돼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제 그 기세를 몰아서 줄줄이 뭐 이제 특검을 갖다 계속 지금 얘기를 쏙 가다 그렇죠? 내고 있어요. 그런데 예. 만약에 줄줄이 특검을 만약에 밀어붙인다 이러면은 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이제 특검 밀어붙이게 되고 나면 뭐 물론 숫자 200석이 안 됐기 때문에 거부권까지도 막 봉쇄를 무시할 수 있는 선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그나마 또 총선 전보다 분위기가 더 달라졌죠. 총선 전에도 버거웠는데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야당 입장으로 봐서는 국가, 국민의 민심이 완전히 등을 떠났다.
네.
아, 저 심판론에 다 같이, 동조를 해줬다. 네. 그러니까 이제 훨씬 세게 밀어붙이는 거고.
네.
여당에서 떨어진 사람들도 그러긴 하겠지만, 이제 국회의원에 된 사람들조차도,
네.
그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힘들게 만든 요소가 정부 쪽에 있다. 대통령 쪽에 있다. 라고 판단이 되고 나면 특검 때 함부로, 정부 여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못할 수가 있죠.
네.
지금 108석인가 그렇다는데
네.
8명 정도만 딴소리 하게 딴 결정 내리게 되거나 하면 200석이 채워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일부 뭐 이제 안철수 뭐 의원 같은 경우도 그런 것도 있고 특히 초선 의원들 중에 이제 갓 프레시하게 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이른바 이제 해병대 최상병 특검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특검
네.
이런 것들 하게 된다는데 그러면은 그걸 무조건적으로 방패막이식으로 반대만 할 수 없는 점들도 있다라고 나오니까 이건 장담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야당 입장에서는 조금도 오히려 이제 기세 등등하게 특검들 밀어붙일 거고 요거 이외에도 뭐 50억 클럽 특검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대통령 부인 김건희 특검 밀어붙일 거고 밀어붙이면은 그 전에는 그래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게 되거나 하면. 3분의 2, 200명을 채우기에는 역부족이었는데
네.
지금은 분위기도 바뀌었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여당 내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기 때문에
네.
사안별로 봐갖고 저거는 내가 보더라도 야당 쪽 주장에 손을 들어줄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야말로 끝장이죠. 그러니까 야당은 기세 등등해지곤 하지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대통령실, 대통령의 어떤 옵션 같은 경우는 훨씬 쪼그라들었고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보겠죠.
네.
여당에서 전폭적인 머리 숫자에서도 그렇고 내막적으로도 그렇고 전폭적인 지지를 못 받는 정부만큼 대통령만큼 취약한 대통령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갈림길에 선 거죠.
네.
이거를 여론에 밀려서 따라가야 되나 아니면 버텨보나 근데 버티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예.
버틸 수는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말이죠.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108명 중에서 이제 8명이 마음의 변심이 있다든가 뭔가 동조를 한다 이러면 이제 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러는데 만약에 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러면 이 총리 임명하는 부분이 굉장히 신경 써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만약에 이제 뭐 탄핵이 됐다, 탄핵 정국이 됐다 그러면 이 총리가 사실 대통령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걸 봤을 때는 이 총리가 이번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큰 상황이 전개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개편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있을 거 개각을 해야 되겠다 뭐 총리 개편을 했는데 지금 나름대로 뭐 쏟아지는 얘기를 해서 뭐 평가되는 부분은 나온 게 있습니까?
뭐 지금 나 거론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무슨 권영세 의원인가 이렇게 해서 이제 총리 후보로 뭐 하고 이제 호남 쪽 사람도 출신들도 해서 이제 거론되고
네.
그리고 뭐 하는데 이게 아까도 설명드렸던 대로 이렇게 이제 상큼한
네.
뭔가 이 정부가 대통령실이 확실히 바뀌겠구나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못 주고 있다는 얘기죠.
네.
지금 한편으로 봐서는 이제 정부 쪽도 그렇지만 당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최근 뭐 보도 나온 거 보기도 하니까 일종의 이제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로 다시 간다고 하는데
네.
일단 당도 뭐 추스려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관뒀으니까
네.
거기도 뭐 원내대표는 있습니다만 어떤 시기든 이제 당도 리더십 부분을 이제 새롭게 구축을 해갖고 대응을 해야 될 텐데 당은 당대로 지금 떠 있고
네.
정부는 정부대로 어정쩡하니까 모든 것이 지금 스톱이 돼 있지 않겠어요?
네.
짐작컨대 뭐 총리 관두겠다고 그랬으니까 물론 현직에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뭐, 이미 이제 갈참이 되게 되고 나면, 뭐, 말빨도 안 먹히고.
그렇죠.
네. 본인도 이제 학업의 뜻도 없어질 거고. 그다음에 대통령 비서실도 마찬가지로 비서실장 관두겠다 그러고, 기정사실화 되고 나면, 그 뭐, 대충, 저 원님 이제 떠난다고 결정되고 나면, 뭐, 이방이든, 아, 말 안 듣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짐작컨대 당정이 전부 공중에 붕 떠갖고
네.
어디로 뭘 해야 될지를 그냥 여기저기 몰려다니면서 뒷공론이나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아, 이제 요거는 어쨌든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같이가 아, 그 사람, 야, 그럴 수가라는 물론 사람 하나 바뀐다고 다 되는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아까 YS의 김영삼의 이해창
네.
저거 허듯이 이 그다음에 아, 이제 이런 식으로 탁 뭔가 아 이거는 좀 다르네라는 메시지 줄 수 있는 인물들은 거의 없고
네.
뭐 같은 검찰 출신이든가 원래부터 측근이었다든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것이 뭐 늘 뭐 어느 대통령도 비슷한 얘기 나옵니다만은 회전문 인사라는 식으로 해서
네.
그 네트워크 그 바운더리 내에서 있던 인물 여기 뺐다 졸로 쓰고 청와대로 갔다가 다시 또 내각으로 가고 했다 또 국회의원 내보냈다 다시 뒤어오고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는데
네.
지금 아, 이 뭔가 분위기를 확 바꾸고 전체적으로 새로운 메시지를 전하면서 추스려서 나머지 3년이라도 나가려면 개말로 환골탈태와 같은
네.
완벽하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도 시원치 않은데 지금 역시 거명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밥에 그나물 수준들이 대부분이다.
네.
아, 이러다 보니까 지금 그것이 이 와닿지가 않고 또 네. 야당은 야당대로 또 비판이 나오고 여당 내부에서조차도
네.
아, 이거로서는 곤란하다는 얘기도 또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네.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총리 아무나 할 수도 없고
네.
또 쉽게 동의도 안 될 수도 있고
어,
또 이렇게 되고 나면은 아, 이 사람 민심이라는 게 좀 저 해갖고 잘못해서는 다음을 봐야 되는데
예.
지금 여기서 어설프게 뭐 했다가 난 다음에 큰 걸 놓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그야말로 그럴 여지가 있는 사람들은 또 뜨악하니 해지고 벌써부터 이제 눈치 보는 게 시작이 됐을 거예요.
예.
여기서 잠깐 영광을 맛보는 게나 아니면 길게 봐. 왜냐하면 여긴 갈참 같은데 여기서 뭐 섣불리 장관 혹은 뭐 비서실 들어갔다가 내가 뭐 다음에 마음 더 큰 뜻이 있다라고 한다면 괜히 그 그냥 이름만 그는 게 아닌가
네.
이런 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벌써 내리막길 정부니까
네.
누가 보더라도 지금 뭔가 신바람이 나서 힘이 팍팍 실려갖고 국정을 이끌만한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와장창 거덜이 난 데서 수습 내각,
네.
아, 뭐 수습 총리, 수습 실장 이렇게 되고 나면은 아, 괴물의 힘들이 좀 빠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기가 아, 이 그,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눈치 보는 것도 많아지고
네.
아, 이 그 고민이 많을 거예요. 쉽게 이 거기 딱 입맛에 맞는 아주 그냥 참신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사람도 찾기가 쉽지 않게 되는 거죠.
네. 참 이 총선 참패라는 것이 말이죠. 이 총선 참패라는 것이 엄청난 후폭풍이 올 것이라는 예측은 했었지만은 지금 하나하나 진행되는 그 과정을 보면은 그것이 이제 정말 회오리 바람을 일으킬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제 문제는 이 총선 기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뭐 두문불지 거의 뭐 메시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참패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이제 대응이 뭔가 노출이 되고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지금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요, 이게 아, 보는 사람마다 이제 관점이 다를 수도 있긴 하지만은
네.
이 총선 참패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부분부터가 인식이 아직도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왜 졌느냐, 왜 졌느냐라는 문제를, 그러니까 그야말로 참패인데,
네.
이제 이거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나면 그에 수반해서 대응, 대처해 나가는 것도 그냥 우왕좌왕할 수 밖에 없겠죠.
네.
뭐 이게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요번 총선 결과를 만약에 축구 게임 같은 걸 한번 비유를 해본다는데 그러면,
네.
뭐 제가 생각할 때, 한 6대 2, 5대 1이나 한 6대 2 정도로 진 게 아닌가, 결과가.
네.
아, 그렇게 되고 나면 사실 6대 2로 진 거면 참패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누가 보더라도. 근데 이번 총선 특징이, 승자가 있느냐. 이제 물론 야당이 승자라고 봐야 되겠죠. 압승을 했으니까. 예, 예. 아, 근데 승자가 있는 게임이 아니라 승자는 없고 패자만 있는 게임이라고 봐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축구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나면은 6대 2면 8골이 나왔는데 예. 그러면 그중에서 보게 되고 나면 그림 같은 골도 있고 누가 보더라도 아낌없이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런 골들이 있어서 6골을 만들었으면 되는데 예. 아, 그게 전혀 아니었다. 예. 두 골도 마찬가지고 선수들 하나하나가 보게 되고 나면은 감독이 뭐 떠나서 선수 주장을 비롯해서 대표 선수라고 저 하는 야당 측도 보게 되고 나면 예. 자범 범죄자 파렴치범들이 설쳤고 예. 야당 쪽도 여당 쪽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섯 골을 놓으니까 이긴 게 아니라 잘한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하나도 제대로 들어간 골이 없고 한쪽에 여섯 골 자살 골 두 골 자살 골에서 자살 골끼리 그때 승부가 난 거다. 예. 그러니까 이긴 이겼지만 잘했다고 할 수가 없는 패자다. 예. 어느 쪽이 훨씬 더 형편없이 플레이를 했느냐. 예. 그러니까 승자가 없죠. 자살 골로 상대방이 여섯 골을 먹어줘서 이긴 거니까 뭐 뻗대긴 하는데 네. 잘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자살 골 여섯 골 먹은 데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예. 자, 그러면 자살 골을 여섯 골을 놓았다. 그럼 이게 이 팀이 이제 이 모양이 났는데 이게 누구 책임이냐. 이제 거긴데. 네. 그렇다면은, 당이 될 수도 있고, 당도. 뭐, 네. 근데 한동훈 위원장을 비롯한, 뭐, 선거는 당이 하는 거다라고 네. 할 수도 있지만, 누가 뭐래도, 이거는 훨씬 더 책임 소재를 따진다는 건 비할 수 없을 만큼 대통령 쪽에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 정확한 냉정한 판단일 것 같고. 이게 서로 그나마 비슷한 견이 되려면, 당정이 세력 균형이 있었었고 입김이 서로 비슷한 거라면 같이 공동 책임을 져도 돼요. 당은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당은 할 일을 했고 제 역할을 했고 그 과정 속에서 대통령이랑 맞상대 뜨면서 때로는 싸움도 하고 원성도 높이면서 해가정 속에서 취한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 결과가 나왔던데 이러는데 사실은 뭐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잠깐 고개 쳐들고 반짝 한마디 했고 뭐 김경률 비대위원인가 뭐 한마디 했다가 빽 쪼그라들고. 근데 한국 정치의 권력 구조라든가 지금 이런 것들이 아무리 당이 모른다 하더라도 사실은 대통령 손아귀에 있는 것이 누구든지 부인할 수 없는 거고. 네. 예전에 조선시대 같은 데 보게 되거나 하면 뭐 사관원 이렇게 해갖고 왕한테 이게 아닙니다. 통촉하시옵소서라면서 목소리를 딱 높이면서 어게인스트 할 수 있는 체제가 있었고. 네. 그래도 뭐 이른바 상소라든가 대사관 같은 식으로 해서 판관, 언관들이 왕한테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라고 하는 거 있었는데 이 정부에 지금 이 한국식 권력 구조에 그게 가능한가. 더군다나 대통령이 된 사람이 뻗대면서 네. 불쾌하고 노했을 때 그걸 끝까지 자리 보전 포기해가면서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점에 가서 비난을 피할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비난 가능성 봤을 때 뭐 여당 대표라고 했고 뭐 측근 비서실 이렇게 했대지만 사실은 결정적인 거는 대통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었었다. 네. 그렇다면 책임은 그만큼 대통령이 크다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자살골의 주역은 사실 대통령이다. 그럼 이제 이런 상황이 되고 나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이 패배, 이 엄청난 패배의 주역이 주인이 주인공 아니면 주역이 누군가. 애가는 처절한 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딱 나오는 얘기가 뭐 총리 갈겠다, 저걸 뭐 비서실 갈겠다. 그 사람들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총리나 비서실장이나 비서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찻잔 속에 이런 정도 역할. 이 사실 별거 본인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별거 아닌 사람들이었다. 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메시지 뭐냐면. 지금 대통령한테 남 탓, 비서 탓, 측근 탓 하지 마라. 잘못은 본인에게 있는 거다. 가장 큰 잘못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 총리 잘못, 총리 때문에 비서씨 잘못해서 이런 상황이 사단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본질은 대통령한테 가장 큰 문제가 있었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 나면은 그런 류의 인식이나 각오가 엿보이느냐. 지금 또 하마평 나온 사람들 보게 되고 나면 아이고. 정신 못 차렸구나.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인 아, 원인이 어디 있고 가장 큰 책임자가 누군지에 대한 인식이 네. 아직도 멀었구나. 아, 그런 생각이 이제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거듭 얘기긴 하지만은 네. 총리가 뭐 제대로 못 막아서 비서실장이 제대로 진언 못해서가 아니라 가장 결정적인 대목 중에 하나가 자기 부인 명품백 받은 걸 두고 인터뷰인가 하면서 그 야박하게 어떻게 거절합니까? 그 한마디가 그 한마디가 사실은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을 하여금 등을 돌리게 만든다. 그걸 좌절케 만든다. 아, 저 큰일 날 생각을 가진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리고 본인은 억울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그 부분 같은 경우가 바로 오늘날 이런 큰 참패를 가져오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였지. 네. 거기 비서실장이 어떻게 돼서 뭐 정무수석이 없어서 국민소통수석이 없어. 소통수석 100명이 있으면 모르고. 아, 그렇게 된다면 총리가 알아서 제대로 된다면 총리를 대통령 시키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문제의 본질을 아직도 파악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네.
또 대통령 스타일 얘기하는데 언론 같은 경우에 가는 것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2022년인가에 뭐 취임 100일 뭐 기자회견하고 난다면 네. 나타나질 않는다는데 이거 제대로 된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대통령이 언론을 외면하고 어차피 그래도 언론인을 통해서 국민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평가받는 건데
네.
거기를 안 쳐다보고 있다는 거는 아, 이거는 용납될 수 없는 오만입니다.
네.
그러면서 KBS인지 뭔지 해갖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인터뷰 내지 대담 형식을 해갖고 그냥 뭐 분칠한 것 같은 얘기로 메시지 전해서 하는 거고 결국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네. 지금 또 거기 들어가면 그 우리 영화 곡성에 나오는 거 그 대사처럼
네.
무엇이 중요한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그러니까 이런 걸 파악을 해본다고 그러면은
네.
이 사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꼴이 났느냐 조국 이재명 같은 이런 사람들이 설치게 만들고 그 파렴치법이 나서서 영수회담 하자고
네.
이젠 껐덕거리면서 나오는 그 상황을 만들어 버렸어요.
네.
이 많은 국민들 입장으로 봐서는 여당이 지고 야당이 이겨서 문제가 아니라 저런 류의 파렴치범, 잡범, 국사범들이 앉아서 설치게끔 그 무대를 만들어준 대통령에 대한 이 분노와 이 괘씸함이 이게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앞으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뭘 더 기대하겠느냐? 뭘 더 잃겠느냐? 이제 그야말로 말 그대로 오로지 국민만 보고 해라. 이제는
네.
당도 생각지 말고 당권 장악할 생각도 말고 모두 말고 오로지 국민만 봐라. 그렇게 해서 그나마 지금 저 설치고 있는 것들 나머지 3년쯤 뒤에 대선 때 저 무리들이 다시 나라를 완전히 오도시켜놓은 잘못된 거로 방향 잡을 그런 무리들이 등장하는 거 그래도 막기 위해서 그 나머지 시간이라도 노력을 해라.
네.
정신 차려라 하는 것이 이번에 메시지예요.
네. 네. 김현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워싱턴 전망대 함께 하셨는데 사실 앞으로의 윤 대통령이 임기 3년 그 3년 때문에 많은 여기 한인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 앞으로 3년 후에나 한국 가야 되겠다. 저희들이 그런 고백이 현실로 안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이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